우리는 지난번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계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우편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편과 좌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가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분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 안으로 불러들이기까지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중보자로 그리고 변호자로 일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왕국이라 부르는 교회와 권능의 왕국이라 부르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일들을 한다라는 의미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계시지 않지요?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변호사와 중보자로만 활동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이제 그분이 구원 역사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이 세상에 오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모든 보편적 인류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린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이 사실을 이제 오늘 83문에서 87문까지 내용이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3문 계속해서 다음을 말해보세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한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은혜 왕국인 교회와 그리고 권능의 왕국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일들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승천하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증언했던 이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신 이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오신다는 말은 하늘로 올려오신 그분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영광 가운데 세상에 나타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입고 올라가신 것처럼 똑같이 그 인성을 입은 그 상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의 방식은 은밀한 방식이 아니고 공개적인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전 인류가 목격하는 전 인류가 한꺼번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보편적 인류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진술하고 있는 바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심판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들이 대개 증가하는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도 나타나지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 읽어보면 심판받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구절 읽어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서 도대체 심판을 받는 게 맞는지 받지 않는 게 맞는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정한 것은 뭐죠?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했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언급했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지요? 우리 구역 성경의 개역 개정반 성경의 각 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는 거기에다가 각 주를 달아놓고 정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전에 받지 않는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다. 법적으로 유죄 판결 당해서 죄인으로 정죄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지 어떤 심판도 받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뭐 긍휼, 오래 참으심 등등은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잘 하지 않지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보다 크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자신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었던 모든 일을 결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됩니까? 각 사람들이 은밀하게 범한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봉하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결국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바 그대로 다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이 심판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행한 것에 따라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께서 심어놓으신 씨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지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 없는 무관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율법 폐교론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심판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전제로 이제 84문을 보겠습니다. 84문 최후 심판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도 왜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서 제가 언급드린 바대로 또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잘 진술하고 있는 바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심판의 대상은 보편적 인류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생존했던 모든 인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양과 염소편으로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심판의 대상은 모든 보편적 인류가 되겠지요. 그런데 보편적 인류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부활하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보편적 인류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서면 되겠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은 먼저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재림을 경험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부활을 먼저 경험하겠죠.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한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일이 과연 가능한가? 성경은 그 사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를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로 도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도는 것이니만큼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잊게 하신 그분께서 죽어 있는 몸을 살리시는 일이야 얼마인지 가능하지요. 요즘에 그 재활용하는 이런 일이 많이 이제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기술 중에도 보니까요, 재활용 기술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 원료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본래 원료로 추출해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과연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의심 없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재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답해 보니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의 부패가 제거되고 썩지 않는 것이 되기 위해서 순식간에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이지만 영화는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 순식간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시간의 순간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나눠도 나눌 수 없는 그 순간, 이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찰나적인 순간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그리고 죽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전제로 85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변화를 죽음과 동일화하며 앞으로 실현될 옛 본성의 소멸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85문에서 그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의 몸의 변화, 그 몸의 변화를 84문에서 말했죠, 그죠?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의 변화와 그 다음에 죽은 성도들의 몸의 변화가 같은 성격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았을 때는 성화를 계속 해나가다가 영화는 언제 완성되죠? 죽을 때 영화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죠. 거기에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 옆에 자꾸 가고 거기에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있고 그 영혼은 이미 죽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근데 이처럼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변화와 똑같은 성격의 변화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몸의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와 똑같은 성격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죄와의 투쟁을 우리가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우리 바깥에 있는 육체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힘겹고 지루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싸움에도 끝이 있잖아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나죠? 죽을 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혔던 죄성이나 사탄이나 우리 육체, 세상 이 모든 원수들은 우리를 지금은 괴롭히지만 무덤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죽음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종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종국, 진정한 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서만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냥 죽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빨리 내가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 진흙집을 내가 벗고 신령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만을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내용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도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이 몸이 영혼과 결합되었을 바로 그때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금 입었던 이 몸을 그냥 다시 입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남아 있는 옛 본성이 완전히 소멸된 채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이 만개하는 활짝 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이 뭐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예정의 내용이 완전히 다 성취되어서 마치 4월달에 벚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완전히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아와의 투쟁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형상과 같은 그 똑같은 형상을 우리는 입게 될 것이죠. 그렇죠? 이걸 가리켜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것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 물론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 육신의 죄성이나 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몸을 더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86문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언젠가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예,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 두 분씩 이렇게 짝지어서 한번 이 내용을 서로 말하고 묻고 하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사역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심판은 구속사역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은 구속사역의 완성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구원을 이루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었느냐? 물론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루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구원의 값이 지불되긴 했지만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 세계 안에서 그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사로 그리고 중보자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때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믿긴 한데 주께서 재림하시는 일은 믿지 않는다. 이것은 반쪽 구원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만 완성되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하지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이 내용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칼뱅은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주제가 뭐지요? 까먹었습니까? 내년에는 하이델베르크 유름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크 유름답의 주제는 위로잖아요. 사나주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신자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하이델베르크 유름답 52문답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모든 고뇌와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며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원수들과 나의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나 나를 비롯한 모든 택자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그분께서 이미 다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다린다. 그리고 이 땅에 의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을 주님께서 엄하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자에게 왜 위로가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현실에서 겪는 슬픔과 핍박을 당하는 오늘의 현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 다 사라지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욥이 소돔성에 거하면서 의로운 그 심령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중상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실은 행복할 수 없고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다면 사실은 6일 동안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위로로 삼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위로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7문은 이 사실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87문,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신자들은 모든 보편적 인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뭘 할까요? 우리는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책무들, 은사들, 달란트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재능, 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지었던 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죄들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다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율법과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데 도대체 이 정죄로부터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신 심판당하고 정죄당하신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정죄하지 않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왜 정죄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는가? 그 이유는 심판이 무서워서 떠는 자기 백성들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수능을 치르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감독관으로 온다. 떨리는 일이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라 그랬어요. 장래 노하심, 이 장래 이 모든 보편적 인류들을 정죄하시는 그 정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것은 뭐가 같은가 하면 수능 만점자가 한 사람 생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매스컴에 거명이 됐어요. 그분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실제로 수능 성적표를 받아드는 그날을 두렵고 떨리고 초조함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내가 수능 만점자라는 사실을 매스컴이 공포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구약 시대 성도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하고 신약 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했지요. 우리들도 물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호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드러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을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죠? 누리자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누린다. 청유형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누린다.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초조 가운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기다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도 걸맞게 변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순식간에라고 말해서 그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야 될 것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변화는 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때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지상에 있을 때 자기를 계속해서 깨끗게 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바라보긴 하지만 실제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변화를 확신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현재적 삶 가운데서 변화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그 변화를 기대하고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도 되고 위로도 되지만 도전도 된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싸우느라 우리의 영혼은 지쳐있고 우리 양심은 병들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죄와의 씨름을 벌이느라 과연 내가 중생한 신재인지에 대한 정체성까지 혼돈을 겪어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그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이 일을 기꺼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소망의 내용으로 삼아서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결코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지를 주께서 말씀과 성료로 경고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